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 모두 진리의 영으로 충만토록 도와주시고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곧 생명과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볼 차례인데 전체가 길어서 절반만 보기로 합니다.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세 인생은 40년씩 세 기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세 기간 동안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두 번째 40년을, 다시 말해서 40년간의 목자 생활을 마쳐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40년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삶으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절까지만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에 본문 해설은 생략하고 곧장 적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 자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처음 하셨는가?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너의 job description이 있으니 부지런히 뛰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기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면은 주님은 늘 환영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분명히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후, 곧그 이유를 대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거룩하기에 내가 선 땅도 거룩하고, 따라서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그대로 묻힌 발로 나에게 가까이 올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이나 우상들과는 달리 태초에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홀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 묻은 손, 더러운 손을 그대로 들고 희희낙낙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 왕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죗된 생각과 악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손과 발이 더러운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마구 올라가고,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마구 떠들어대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매주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매일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가 뻔뻔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고꾸라져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에 부딪히면은, 또한 세상과 세상신을 음란히 섬기는 자가 주님을 배우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두 진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묻은 신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자로,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막 주위에 펜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이 무심코 주님 성막을 가까이 했다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외통수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전 분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쪽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분해에 일단 들어오면 반드시 번제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물두멍에서 손과 몸을 깨끗이 씻게 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막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소 거실에는 들어가서 향단에서 기도를 할 수는 있었지만은 감히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안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면 모두 죽게 하시고, 1년에 단한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게 하셨어요. 근데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알수 있도록 대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끌어낼 수 있도록 끈을 묶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사랑은 거룩하지 못한 자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거룩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둘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거룩이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라면 사랑은 하나님의 포그라운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때 앞에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주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에 부딪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로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숙이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 전에 나오면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뛰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모세의 부모도 모세도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당시 이방인 땅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목자를 하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그것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목자로 살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3분의 2를 산 후에야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선조들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지만 우리 삶도 돌이켜보면 모두 놀라운 삶이고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미국에 와서 살리라고 상상했으며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살리라고 생각했으며 이곳 올랜도에 와서 살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제 가족이나 친구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내가 아니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의 삶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소원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거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전혀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는 햇빛이 나면 즉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건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에서 자신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면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받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더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의 첫 다섯 권, 모세 오경, 이것을 받았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를 부르신 거예요. 양치기 40년 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양치기는 오늘날 신학교와 교회를 지배하는 인텔렉츄얼들이 아닙니다. 양치기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그보다 1500년 전 모세 당시에도 누구에게도 흠모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3D 업종의 직업, 어렵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양치기들 가운데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양치기는 늘 더러운 것과 죽은 것을 만져야 했기에 정의상 부정했고, 따라서 성전 출입,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종종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예루살렘 근처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부 제사장의 조합은 베들레헴의 목초지를 내려다보는 절벽에서 목자들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한 목자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몇살된 사람을 부르셨는가? 80세가 된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당시 인간은 120세까지도 살았지만은 당시에도 80세 된 사람은 퇴물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가? 우리 어제 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궁정의 왕자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두 인텔렉츄얼이 아니었고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목자와 같이 힘들고 위험하고 더럽고 천한 일 하는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종종 나이가 들어서 효율성이 별로 없게 된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가? 주님의 종의 삶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단순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 그런 삶 사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일심단편으로 정진하는 자들, 주어진 어렵고 고달픈 삶에 만족하는 것을 배운 자들, 그런 자들만이 그 길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한 삶을 산 자들만이 그 길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힘들고 인내를 요하는 양치는 일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지족하고 40년이나 양을 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순한 일을 인내하며 묵묵히 감당하는 단련을 받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삶에 지족하는 것을 배우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목자에게 필요한 수업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스님 지망생들은 산의 불당에서 첫 3년, 5년, 심지어는 10년 동안 마당만 빗자루로 쓸어야 했습니다. 그 훈련을 잘 견딘 자에게만 도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10년은 고사하고, 3년은 고사하고, 1년은 고사하고, 몇 달도 견디질 못합니다. 오늘날 신학교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건 어떤 경험을 통해서건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젊은이들, 돈만 내면 누구나 받아주어서 신학 지식을 잔뜩 주입시킨 후에 졸업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고 하고 자신의 가장 큰 야망이 있다면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더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단순한 일 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늘 주위를 두리번 거립니다. 목회는 말 그대로 패스터링 하는 것인데 양치기 일인데 양을 치려고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큰 대형 강의장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강의장이에요. 강의장.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40년 양치기 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 아닌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 허락하신 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강권으로 옮기실 때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신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거해야 합니다. 성가대건 유년주일학교건 새가족반이건 무엇이건 섬기기 시작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고 묵묵히 몇 년이고 섬기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성가대 대원들 20년, 30년 한 대원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많은 한인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신이 맡은 일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1년을 가지를 못하고 2년을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모든 일 주께 하듯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애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게 어떤 삶을 예비하셨는지 늘 묵상함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쓰실 만한 자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